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지난 3월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꾸중을 누른 뒤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게 만든 이유가 너무나 허망해서 안타까움이 큰 사건입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포항 중학생 투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학창시절 선생님께 꾸주람을 들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흔한 경험이기도 하고 학생일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에 큰 충격을 받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개인에게는 목숨을 던져버릴 만큼의 큰 고통의 순간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데일리 투머로 이종한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네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30분경 이 포항시 북구의 한 중학교 5층에서요.
네.
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 군이 투신해서 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사건 당일 김 군은 2교시 도덕 시간에 교사로부터 이 선정적인 만화를 봤다는 꾸준함을 들은 후에
네.
성인물이 아니라 비주류 문화 소설책이라고 맞서다가요. 20분간 교사로부터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김군이 남긴 유서연 글을 보면요. 무시받았다. 학교에서 따돌림 받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살기 싫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네.
선생님으로부터 이 무시를 받았다는 이 배신감과
네.
또 이제 앞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이제 라이트 노벨이라는 소설책을 읽었다고 하죠.
네네.
그러다가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인데 표지가 선정적이었다는 것이군요. 실제로 내용이 학생이 읽기에 부적합한 내용인지요?
김군이 읽었던 이 책은 이 라이트 노벨이라는 장르의 소설인데요.
네.
15세 미만 구독 불가 도서였습니다. 이 라이트 노벨은 이 일본 스타일의 이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이 가공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 비주류 문화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소설이군요.
네.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 10대, 20대 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유래해서 이 한국과 대만에 유입된 이 비주류 소설입니다. 일반 소설에 비해서 이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생들이
네.
이제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네.
이 또한 이 미소녀 캐릭터 등이 등장하는 이 자극적인 표지로 이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서 이 충동 구매를 쉽게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라이트 노벨의 내용은 이 젊은 독자층의 욕구에 최적화된 작품들을 내놓다 보니까요. 다소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학생은 소설을 비하한 선생님께 서브컬처에 대한 무시라고 느꼈다고 이제 적었습니다.
네네.
이 라이트 노벨이 서브컬처에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서브컬처가 이 비주류 문화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대중적인 소설의 장르에 포함시키기에는 이 다소 무리가 있는 형식과 이 독자층, 그리고 이 주 독자층의 욕구에 부합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비주류 문화 소설로 지칭합니다. 이 독특한 형식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소설이고요.
네.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평소 이 학생이 보던 라이트 노벨이라든가 또 애니메이션이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라이트 노벨의 이 내용은 성적 자극, 성적으로 자극적인 요소가 담긴 이 판타지 비주류 소설이고 또 흥미 위주로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하지만 이 라이트 노벨의 독자층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명 그 오타쿠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성향의 독자들이 많아서
아.
어떤 책에서 어떤 장면을 연상해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자체와 연계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게 없는 걸로 보여진다.
네네.
예. 선생님의 이 훈육 방식에 대한 의견도 참 분분합니다. 당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요즘 교사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이 과연 도덕 선생님이 이 체벌, 도덕 선생님의 이 체벌이 교육적으로 그 상황에서 합당했느냐, 이 과하지는 않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꼭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얼차례를 그렇게 시켜야 했었느냐, 또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 중학생인데,
네.
그런 이것을 이 중학생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이 인격 살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하지만 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교사가 주도해서 학생을 왕따 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례는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20분간 얼차례를 받기 전에 이제 뭐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그 책을 보여주면서
네네네.
이게 성인물이 아니면 뭐냐 이런 식으로
예예.
이야기를 하니까 또 친구들이 웃고
예.
이런 좀 사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그 시간이 이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배려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그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요.
네.
김군이 5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복도에서 10여 분간 망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때 조금만 더 서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의견도 있고요. 사실 이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또 학교 사회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교사나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사실 수업을 해야 할 시간에 자습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죠. 그 도덕생님께서.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20분을 동급생들 앞에서 얼차례를 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뿐만 네. 아니라 그 당사자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이 도덕 선생님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모 군은 일이 있었던 이 도덕 시간 바로 전 시간에요. 이 국어 시간이었는데 그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라고 이 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좋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감정적으로 이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이 또 지난해까지는 관심 학생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상태가 좋아져서 지정이 해제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군대에도 저희 관심병사 제도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학교에도 관심 학생 제도가 있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학교 폭력 등을 이 폭력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12년부터 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매년 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약 3년 주기로 학생들이 검사를 받게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요. 이 적성검사 질문을 보면요. 화가 나면 참기 힘들다.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다. 친구 사귀기가 어렵거나 친한 친구가 없다. 이런 식의 이 설문조항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 관심군은 병원이나 위센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위센터는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치료 상담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관심군이고요.
네.
자살 위험군은 검사에서 자살 위험성이 크게 높게 나타난 학생으로서 이 즉각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 분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이게 조사를 하면서 참 놀랐는데요.
네.
이 안타깝게도 이 관심군인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2017년 검사한 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검사에 의한 학생 중 4.36%, 즉 이게 82,662명이 관심군이고요.
네.
또 0.89%인 이 16,940명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 밝힌 이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이 자살 위험군 학생이 전년 대비 2배, 또 관심군 학생은 1.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네.
이 김군도 관심군에 분류가 됐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북교육청에 따르면요. 이 김군은 1학년 입학 후에 실시하는 이 심리상담에서 소극적인 성격으로 관심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해제가 됐었는데요. 김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입학 후 괜찮아지면서, 관심학생에서 지정 해제가 됐는데, 그리고도 그 큰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학생으로 분류가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학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모두가 더 이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게 참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교권 추락에 대한 내용을 시사 플러스에서 다루면서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이번 교사의 처신은 사실상 인권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교사에게 이 모욕죄, 또 명예훼손죄, 신체적 학대죄 등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네.
또 이 교권 침해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신중하게 또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즉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성인물을 좋아하냐? 이 그러면서 이 벌을 줬으면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업 시간과 훈육 형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이 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와 이 교사의 교권과 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이 전문가들은 역시 이 자습 시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학생을 다그쳤어야 했는지 또 아쉬움이 많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하고 또 이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서 훈육을 하는 것도 좋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형태의 어떤 단계적인 지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교실에서 이 교육적 목적의 훈육 방식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교사의 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잘못을 묻는 것은 또 이 교권 침해의 소리가 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고요. 또한 자습 시간 운영도 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온 만큼 또 과정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부디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의 교육으로 나아가게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종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춘기를 흔히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본인들도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마음속 감정들이 제어가 안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이 사건처럼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친구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Lost Stars, 아담 리바인이 부릅니다.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경험한 친구들 역시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은 자신의 무관심이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떨어진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그만 관심이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부에서는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마인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상지 영서대 평생교육원 생활 속의 심리학 담당 교수와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생활 속의 심리학 강좌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사람과 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인 것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그 원인은 마음에 있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고나 사건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사고나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확하게 깨달으면 많은 사건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강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희 시사 플러스 2부랑 굉장히 닮은 강좌네요.
네네.
네, 오늘 굉장히 적합한 강사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사들이 사람들이 사는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의 중심은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겠죠.
네네.
이번에는 자습 시간에, 이번 사건은 자습 시간에 라이트 노벨이라는 이제 소설을 읽고 있었던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교사는 표지에, 그 책 표지에 수영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 성인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친구들 앞에서 그 책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공개하면서 망신을 주듯이 꾸지람을 주고 그 후에도 이 학생을 20분간 얼차려까지 시켰습니다. 이번 교사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런 극단적인 그 결정을 한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데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른 책을 본다라는 것은 또 그것도 성인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책을
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면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사명감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훈육을
네.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 훈육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둘 용납하게 되면 단체 생활인데 수업 시간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또 이런 책을 만약에 학교에 가져와서 본다면 또 그것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근데 단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께 우리 중학교 수업 시간이 한 4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20분 동안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얼차려를 이렇게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학생이 관심 학생으로 이렇게 학교에서도 알려져 있는 학생인데
네,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잠깐 훈육을 좀 강하게 하시고 위클래스나 학생부 상담실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와서 계속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았다면
네.
특히 이 학생이 도덕 선생님을 좀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뭐 위클래스 말씀을 하셨는데 위클래스는 어떤 이제 시스템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데.
네, 각 교육청에 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나
네.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간 또 약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가 학교 안으로 다소 큰 학교에
네.
클래스라는 교실 있죠. 클래스 교실로 들어와서 그런 부적응 학생들이나 교실 상황에서 또 분노조절 장애를 좀 겪고 있다든지 ADHD라든지 충동성이 좀 강한 학생들을 따로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또 적용시켜서 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는 그러면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가요? 이런
그렇죠.
위클래스는?
예, 위클래스는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이 클래스 담당하셔서 합니다.
그럼 충분히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서 전문적인 분이 학교에 있으실 텐데 연결만 시켜줘도 조금 더 이 학생이 이런 일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이 사건을 두고 사실 네티즌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습 시간에 그런 도서를 본 학생이 잘못을 한 것이다. 또는 다른 입장에서는 학생은 물론 잘못은 했지만 따로 조용히 타일렀어야 했다 등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접근해야 좀 더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신문 기사로 여러 번 이렇게 보았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도 마인드적 요소로 보면 그 무시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무시?
언뜻 보면은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 학생을 좀 얼차려 이렇게 주는 것이 학생을 무시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라는 그 말을 먼저 무시한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자습을 권하셨는데 자습 시간에 선생님 말대로 자습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본인의 그 여가 시간에 쉬는 시간에 봤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 내 의견을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책망하면은 남편에 대해서 좀 내가 무시받고 있은 그런 마음이 들면 가정에서도 서로가 좀 서먹서먹하고 또 대화가 좀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시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을 보면 그 생리적 욕구 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인데 어떤 사람들은 웬만한 곳에 다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소속 집단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기 자리가 없어졌어요. 정리해고 쪽으로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회사 다닐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고 싶고 특히 도덕 시간에 잘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 마음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그렇군요.
이 소속되어 있는 이 반,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선생님이 먼저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먼저 이 수업 시간을 하거나 선생님 말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 자체가 이 학생이 또 무시를 받았다. 그 유서형으로 쓴 그 글에 보면 무시받았다. 이런 표현들 좀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외의 그 학생들도 본인 학습권이 있는데 본인 학습권을 선생님에게 또 무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거든요.
아, 학습권이 무시받았다.
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한 1, 2분 정도 훈육을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아니면은 그 따로 상담실에서 더 이렇게 훈육을 이어나가거나 또 이 학생도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새겨들어서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마음에 커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여가 시간, 요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사건에서 또 안타까웠던 점은 사실 이제 이런 일이 뭐 그 도덕 시간에 친구가 이렇게 열차례를 받고 혼난 일이 있었으면 뭐 다음 시간에라도 친구들이 충분히 이렇게 좀 네, 옆에서 뭐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준다든지 혹은 뭐 왜 그랬느냐 뭐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는데 이 학생이 실제 체육 시간에 안 나갔죠.
네네네.
그리고 혼자 CCTV 상으로는 혼자 이제 배회하는 장면도 찍혔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체육 수업이 끝나고 들어오려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네네. 장면이 찍혔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렇죠.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라든지 네. 뭐 이런 액션이 있었으면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는 그렇죠.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일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네. 학교 생활에 조금 힘들어하거나 부적응 쪽으로 좀 흘러가서 친구들 주변 친구들에게서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동안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지 않는 네. 그 왕따 그러니까 뭐 일부러 다른 아이들 마음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든지 뭐 금품을 갈취하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무언에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은 뭐 그런 적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인데 친구 몇 명이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아 괜찮아.
그렇죠.
아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지난번에 나도 혼났잖아. 저 선생님한테. 도덕 선생님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주려 그런 거야. 아유 괜찮아.
괜찮아.
오늘 저기 학교 시간에 내가 떡볶이 쏠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나는 이 학교에서 필요 없는 사람. 나는 이 반에서 무시받고 사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이 소속에서. 내가 떠나는 게 낫다라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참.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훈육해야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항상
그렇죠.
생기기 마련일 텐데요. 문제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훈육 후에 반응이 너무 제각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제 뭐 반응들이 나오니까
네네.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도 아이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조금 본인들의 몸을 사리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교육 현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참 물론 교사분들의 고충도 짐작은 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사나 아이들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SOS를 치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제 교사와 학생, 이제 어떤 마인드를 길러나가야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건 뭐 교사와 학생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맞습니다.
정말 가장 필요한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신뢰입니다.
신뢰, 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의심이 또 불신이 또 배신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의 차이는 좀 그 있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훈육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당했을 경우에는 금방 풀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저희 아이도 막 훈육을 막 엄하게 하고 이렇게 꾸중을 할 때 조금 지나면 아빠 하고 또 와요.
그렇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어떤 신뢰가 네네.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자녀는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뭐 며칠 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든지,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 못 해. 내 상황을 정확하게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신뢰가 좀 깨진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연결된 그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엄한 훈육도 또 다소 또 엄한 체벌도 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또 가족으로 묶여져서 생활하는데 여기 교사와 학생 요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또 학생 선생님을 좀 믿어주면 아 선생님 나 사랑하셔서 이러는 거구나
네.
내가 조금 올바른 곳으로 또 이 학생이 또 그 도덕 선생님을 왜 좋아하는지 했을 때 그 올바른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렇게 여긴 도덕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학생이 거기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네.
도덕 선생님을 왜 좋아하는지. 근데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려고 나를 지도해 주려고 이런 이렇게 나를 혼을 내셨구나. 그래 맞아. 내가 도덕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모습,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만 했다면 선생님의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거 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선생님의 얘기가 들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 신뢰, 이 믿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꼭 학교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되게 우리 인간, 대인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하려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하고요. 서로 공감.
네.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좀 없었겠죠.
네.
그리고 이 신뢰가 깨지는 건 이 정직이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면
네네.
사기꾼이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아예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말을 믿지 못하게
그렇죠.
되셔서 신뢰가 또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나 또 그럼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네.
거. 또 상호 간의 배려. 이런 그 마인드적 요소들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신뢰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인드적 요소가 함께 했을 때
네.
그 신뢰가 쌓여가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공감하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진 곳에서 훈육을 해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선생님의 그 마음이 학생에게 흘러갔을 때 그 연결이 돼가지고 더 긍정적인 교육적인 변화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 신뢰만 회복이 된다면 참 교육 현장도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했지만 이 학생의 자살을 두고 또 현장에서 또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유익했고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 네. 이런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뵙기를 네.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그가 읽고 있던 판타지 전쟁 소설 속에서 그 아이는 멋진 영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현실에서 도망쳐 게임 속으로 판타지 만화 속으로 숨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시사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vergreen Tree 클리프 리차드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시사 플러스의 최성인이었습니다.